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마태는 아기 예수가 사회적 법적 지위를 얻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찾으려고 해요. 기록이 몇 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은 또한 누가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역할에 대해서 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은 마태가 유일한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왜 요셉의 역할을 강조했을까요? 그는 1장 족보에서부터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육신의 혈통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올 때 요셉은 다윗 지파에 속했던 그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그 비록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어린 시절에 이 법적인 사회적인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는 점에서 요셉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헤롯 치하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 그 생존을 위해서 아버지 요셉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담담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된 사람이에요. 어쩌면 마태는 그 본래 이름 레위에 걸맞게 구약 전체를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봤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해석되지 않았던 구약의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해석되는 것을 경험했고 아하! 예수님께서 구약은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확연히 믿어지고 깨달아졌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마태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 절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첫 부분부터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도 애굽 땅으로 피신했던 것도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나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지는 모든 일생의 전체 과정이 구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가장 집요하게 추적하고 나름대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13절 15절을 읽어보면 어떻게 해서 그가 애굽으로 피했는지를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중요한 얘기예요. 그는 애굽으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왜 애굽으로 갔어야 될까요? 출애굽을 이루기 위한 사건으로 마태는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는 각 곳마다 구원의 그림으로 펼쳐져 있어요. 그러나 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강렬한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구원의 가장 확실한 그림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뭡니까? 애굽을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벗어나는 것을 출세라고 해요. 야, 너 출세해야지. 진정한 출세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진정한 출세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강한 출세는 없습니다. 또 출세는 성공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죠. 야, 태어났으면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세상은 그걸 뭐 별 의미 없이 쓸지 몰라도 여러분, 출세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보다도 더 인간이 출세할 수 있는 길,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출애굽기가 가장 구원의 드라마, 가장 강력한 드라마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이 복음서야말로 구원의 그림이 온전히 완성된 그림을 펼쳐주는 거예요. 출생에서부터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출애굽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태는 그 출애굽에 관한 이 유비 내지는 출애굽에 관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 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은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피신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따라서 애굽 땅에 잠시 헤롯의 그 추격을 피해서 뭐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쉽게 도망간 게 아니에요. 헤롯이 그냥 내버려 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추격을 하고 이랬는데 뭐 일설에 따르면 그 예수님을 데리고 피한 동굴에 밤을 새는데 동굴에 피신하자마자 거미가 내려와서 막 그렇게 이 새 거미줄을 막 쳤다는 거예요. 따라오던 군사가 입구에 거미줄이 가득한 걸 보고 여기 들어갔을 리가 어디 있냐 그랬다는 소리 얘기가 전해질 만큼 출애굽을 위한 이 피신 과정도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지금 죽을 때까지 애굽으로 피신한 까닭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출애굽을 완성하실 예수님 또한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런 또 해석하느냐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예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지금 마태가 보십시오. 이 모세와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모든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건짐을 받았다라는 이름을 지니고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간 사람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모세의 일생은 왕궁에서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바로는 다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출애굽을 인도할 지도자를 보냈을 때 바로는 즉 애굽을 대표하는 세력은 즉 어둠을 대변하는 세력은 기어이 그 지도자를 다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헤롯이라고 하는 가장 극악무도한 자가 통치권자로 행세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기 예수를 죽일까 하다가 결국은 아기 예수는 놓치고 그 당시에 두 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던 아이들은 다 죽고 그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진 그것도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게 마태의 해석이자 기록이에요. 그는 어떤 사건이 이루어진 거냐?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겠냐 싶지만은 굉장히 이게 사실은 이 연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라마에서 자식이 죽었다. 그래서 여인들이 통곡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베냐민 지파 쪽에 알려진 얘기로는 라헬의 둘째 아들이 베냐민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지파가 돼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베냐민 지파가 소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집결 장소가 라마예요. 거기서 끌려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은 라헬의 묘소가 베들레헴보다는 라마 쪽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라마는 8km 정도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쯤 떨어져 있는 곳인데 어쨌든 베들레헴 쪽에 묻혔다는 거 보는 설도 있고 라마 쪽에 묻혔다는 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베냐민 지파의 아들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라마에서 집결돼서 끌려갈 때 그 라헬이 무덤에서 통곡했다는 이런 소리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해지는 배경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때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했다고 하는 이 사건을 마태는 지금 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 헤롯이 끔찍한 조치를 취했을 때 유아 영아 학살 조치를 내렸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어머니들이 지금 통곡하고 있는 사건과 마찬가지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태는 집요하게 성경적 근거 구약의 근거 속에서 신약 예수의 오심 태어나심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마태가 기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이에요.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느라. 여기 보십시오. 계속해서 요셉이 주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생애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 성경들은 뭐 요셉의 어차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니까 그 아버지 예수에 대한 비중이나 기록을 생략하거나 또 피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는 적극적으로 그 당시의 사회에 여러분 아버지가 없이 생활이 불가능한 사실 그런 때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생물학적으로는 연관이 없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아버지의 노릇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지금 이 말은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것일까요? 자, 헤롯이 죽었어요. 결국 헤롯은 예수를 죽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했지만 정작 헤롯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들어요. 자, 고비고비마다 요셉이 꿈의 얘기를 듣고 요셉이 결정을 내리고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냐를 지금 마태가 다시 밝혀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자, 보면은요, 마태가 어느 정도 구약에 정통했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구약 어디를 이렇게 찾아도 예수님이 나사렛과 연결된 부분은 없어요. 따라서 이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면은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을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베일을 이렇게 세울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와 예수님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어떤 구약적 배경이 있길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했냐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일단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오는데 다시 임금이 된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 가장 그 극악무도한 잔인한 자가 죽었는데 그 아들들이 땅을 가르기 시작을 해, 분배를 해요. 그런데 유대 지방을 다시 맡게 된, 유대 지방과 이 중요한 사마리아 땅을 맡게 된 사람이 아켈라오예요. 근데 이 작자는 아버지만큼 못지않게 악독한 자로 소문이 난 자예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 쪽에 가서 살고 싶을 마음이 없는 거죠. 어쩌면 요셉은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여기를 피해야겠다. 요셉이 뭐 나사렛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돌아온 게 아니에요. 돌아와 보니 이 베들레헴 쪽에서는 이미 살 수 없는 정도로 다시 아켈라오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갈릴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방까지는 잘 오지 않아요,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건너야 되고 북부 갈릴리는 말이 이스라엘이지 유다 땅과는 다른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갈릴리까지. 갈릴리까지 가서 왜 나사렛까지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의 가장 큰 마을은 이 세포라라는 마을이에요. 거기는 인구가 1만 5천 정도 되는 큰 도시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쪽에 가서 이렇게 일도 많이 한 걸로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디베라예요. 디베라. 디베리우스 황제 디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이런 도시들이 큰 도시인데 거기를 가지 않고 요셉은 가장 작은 마을의 하나인 이 나사렛에 들어갔는데 마태는 이 사건을 놓고 이것도 구약에서 말씀이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구약을 보더라도 나사렛에 관련된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마태가 도대체 나사렛과 예수님을 연결시켰냐? 그 부분들을 찾아보면은 이 나사렛이라는 말과 동네 이름과 네체르라고 하는 이 나사렛의 어원에 가까운 말과 연결시킨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린 싹이요, 새 순이요, 가지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로 이사야서 53장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새 순처럼, 연약한 순처럼이라고 하는 이 순이라고 하는 뜻과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을 연결시켜서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코스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서 11장 1절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거기도 이 나사렛 어원에
해당하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할 때 이 가지가 곧 그 말을 뜻해요. 나사렛과 같은 어원인 넷째를 뜻해요. 자, 또 하나 또 그는 어디서 찾고 있는 거 아니고 53장 2절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순 같다고 할 때 이 순 또한 이 나사렛과의 어원이 어쩌면 뭐 언어 유희와도 같은 것이지만은 그렇게 마태가 이런 것들을 찾아낼 만큼 나는 성경에 능통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그야말로 그는 이 구약 전체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발견하고 재해석하고 구약 전체가 관통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구약 전체가 꿰뚫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지금 53장 2절 같은 경우는 순만이 아니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 마을 도시가 그래요. 고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여러분 이 나사렛 동네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동네예요. 거기서 고운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는 도시에서 고운 풍채도 모양도 없이 자라나서 순처럼 연약한 그분이 인류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그는 기록하고자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그러면 이 나사렛이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은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도대체 이제 요한복음을 가면은 그럼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렛하고 관련이 되냐? 그런 논쟁에 휘말리게 돼요. 7장 41절, 요한복음 7장 41절, 2절, 3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유대인들은 그래도 구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아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늘 논쟁이 되었을 때 갈릴리로 가신 이유, 나사렛 마을에서 성장한 배경은 전체가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예,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나사렛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어쨌건 이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어린 순처럼 연한 싹처럼 그리고 연약한 가지처럼 자라나셨지만은 그 땅에 자라게 된 배경조차도 마태는 성경 전체가 이루어지는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어쨌건 오늘 우리가 건져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성장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활동 무대로 주무대로 삼은 것도 아니에요. 어쨌건 주님께서는 이 땅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어쩌면 가장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고 어쩌면 또 가장 작은 동네에서 성장하시면서 그분은 온 세상을 품는 믿음이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건 성경 전체 사복음서는 공생의 3년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일주일 순환주간에 집중하고 있지만 마태는 우리에게 보고와도 같은 어린 시절을 전해줌으로써 어떻게 예수님이 성경을 이루시게 되었는지 그분은 어떻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셨는지 그 그림을 우리에게 웅장한 그림으로 펼쳐주고자 하는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출애굽의 과정을 겪는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도 더 분명한 출세는 없습니다. 어떤 출세나 성공을 원하시더라도 구원받지 않는 출세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출세란 이 땅과 이 하늘을 떠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으로 보내신다면은 이 땅에 있는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진정한 성공, 진정한 출세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 전체가 출애굽으로 시작을 해서 출애굽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벗어나셨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벗어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벗어났다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은 세상을 떠나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세상을 떠나본 자만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세상을 떠나본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뜻에서 성경 전체는 세상을 이미 이긴 기록이요, 출애굽의 기록이란 우리에게 왜 다시 애굽 땅을 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출애굽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주목받지 않는 땅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의 보호하심으로 충분하다는 것 우리에게 전해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진정한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진정한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모든 다음 세대를 죽이라고 하는 헤롯과 같은 사악한 세력들이 이 땅에도 정말 준동하고 있습니다. 태아 학살, 영아 학살과도 같은 그런 낙태법이 마음대로 통과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보호하지 않고 새 생명을 지키지 않고 무슨 인간의 미래가 있습니까?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어떻게 이 땅과 정말 맞서야 할지 주님 알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용기를 허락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출세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한다면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것 이외에 달리 목적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정말 마태를 통해서 전해준 이 놀라운 믿음의 소식,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 전체가 출애굽의 여정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야 주께서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끝까지 세상을 이기며 걷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출세하도록, 성공하도록 애굽 땅에서 불러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땅을 넉넉히 이기고 시작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세상을 다 이기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긴 자, 세상을 넉넉히 치러낸 자들만이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세상과 담대히 맞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 참으로 애굽에서 불러내어 참으로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인생의 승리를 맛보고 그 승리를 따라 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